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믿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한 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그 지역을 떠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소위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자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유혹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미혹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더더욱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을 하면서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또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요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은 육체의 지혜나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경험과 배움과 지식에 의해서 그 결론이 이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성령이 다시 오시면 그러한 진리들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이제 직분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7개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그 첫 번째 질문 사항이 뭐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 목적은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날 뭐 제자훈련 많이 하지요. 교회마다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돼요. 예.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도 열매가 없으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에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열매 중에서 반드시 맺어야 된 열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냐? 사랑의 열매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열매가 아홉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뭐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영성훈련이라고 많이 합니다. 영성훈련. 예, 무엇이 영성훈련인가? 뭐 굉장한 어떤 능력을 받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성령이에요. 영성의 열매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들이 답하셔야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 몸을 내어주면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바로 예배소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교회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요, 언제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진실함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렇게 사랑을 하기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 자, 우리가 주님께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부르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부르죠. 다윗과 요나단 같이 친구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요. 애정이. 그걸 우리는 스톨게라고 부릅니다.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스톨게가 있는데 또 하나 마지막 사랑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히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앞에 얘기한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 이런 사랑들은요, 오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들은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완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맺어야 될 수 있는 그 우리는 근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 이유나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바울은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맺어야 되는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오늘 제목만 다섯 가지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몸을 그냥 선교하는 일에 평생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헌신하는, 자기 몸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헌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왜 드려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가 뭐냐? 그건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의 근거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있어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주님은 교회, 즉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답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드려서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죠.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날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제 들어도 좋으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이때는 호칭을 좀 붙여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해. 성도를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표가 뭐냐?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 조그마한 잡지인데 거기에서 한 이런 예가 있었어요. 마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가방 하나를 메고 25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왔어요. 그리고 조그만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학교가 개강이 돼야 그때부터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2주일이 남아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는데 마침 누가 버린 헌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잘 개조해서 그가 이제 침실로 거기서 이렇게 머무는 숙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잠자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는데 때가 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을 어떻게 누가 들었는지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제 마틴에게 이야기를 해서 2주일 동안만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은 또 할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점심 때 이제 출근을 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음식을 꺼내놓고 먹는데, 자기는 지금 현재 뭐 돈도 없지만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형편을 안 그 직장에서 일하는 감독이 주인인데, 그 감독이 이제 한 번은 이렇게 했어요.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아이고, 젠장, 내가, 마누라는 내가 코끼리인 줄 아나?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싸주나?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아, 누구 혹시 음식 먹을 사람 있으면 이쪽에 와서 같이 먹으라고. 아, 이렇게 음식이 많다고. 아, 이제 그랬는데, 아, 그거는 젊은이에게 너무나도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느낀 척하고 거 가서 이제 밥도 먹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것까지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이제 그가 그 일하는 것을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참 일자리도 주시고 먹을 것도 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마지막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은 주인은 없고 여자 직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이 오시면 내가 참 너무 고마웠다고 꼭 인사를 좀 부탁을 한다고. 그리고 그분이 그 부인이 만들어준 그 샌드위치를 아주 잘 먹었다고 그것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있는 여 직원이 그 말을 듣다가, 아니, 지금 우리 감독님은 부인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호텔에서 지금 숙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부인이 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감독이 그 젊은이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젊은이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많이 음식을 그렇게 싸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젊은이 먹을 수가 있도록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베풀어 준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뭐 우리도 물론 어렵지만 참 가난하고 어렵고 혼자 살거나 병들거나 심지어는 우리 주위에는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어요.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자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참으로 귀한 책이에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정확히 날짜나 뭐 어디서 인용된 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라크의 전쟁에 나갔던 어느 청년이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어머니가 꼭 전쟁터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성경을 읽으라 하면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성경을 자기 가슴에 넣고 그렇게 다녔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약간 두껍지만 그 성경을 자기 또 가슴에다 꽂고 포켓에 꽂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전쟁 중에 상대방이 쏜 총이 자기 가슴을 향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슴에 꽂았던, 그 넣고 다녔던 성경책이 거기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거는 실제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요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실천하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항상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도 같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이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 성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제가 오늘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감으로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해 주옵시고 7월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